오늘 저녁은 잘 짜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당신께서 새롭게 오늘 저녁 당신의 말씀을 열어줄 것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고 효과 없는 것이 아니며 아버지는 무슨 의도로 아버지께서 보내지는지 그것이 다시 아버지로 그냥 돌아가지 않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말씀에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를 당신 말씀 속에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녁 더 계속 나가 봅시다. 52장, 이사야서 52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홍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되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야. 아멘. 이것은 53장을 준비하는 서문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볼 수 있게 하십시오. 라고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훌륭한 영을 주신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요. 또 깨달는 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 주님의 영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상황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우연히 생기는 상황이 아니고 모든 상황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위하여 나를 당신을 볼 수 있도록 도우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께서 하늘에서 말한 것 같이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누가 지혜 있는 종입니까? 우리 주님이 지혜의 주님이듯이 우리 또한 이 명철의 지혜의 를 갖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1장인데 어느 어디를 말하는지 지금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지혜와 의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들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필요한 자들입니다. 모든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지혜가 필요한 자다. 아버지는 이것을 기꺼이 주시고 자유로이 주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사역하시는 이 사역은 하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나 자신의 지혜로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나 자신의 지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나는 물론 많은 것을 알고 있겠죠. 그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은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하늘의 지혜를 필요하다고 하는 이러한 한 사람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의 지식을 사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참 유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지혜를 많은 경우에 우리 지식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내 종의 지혜로움을 보라고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려면 우리가 그분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부탁해야 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빛이 비추어 내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한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우리가 지금 읽은 14절에 보면 많은 이들이 그 얼굴이 다행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부르고 놀랐거니와 다른 사람보다도 상하여 보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또한 이 점을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사역을 하려면 제일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건 우리는 큰 힘으로 잘 사람을 사람님의 관심을 사고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기를 원치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 생각과는 다른 반대되는 그런 정반대되는 그런 주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내 생각, 우리의 방법 이런 것들을 주님이 구원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사람을 이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우리의 그 주의 또 우리의 생각으로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인기를 얻고 좋은 모임 장소를 갖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중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의 좋은 상황, 형편, 그리고 모든 조건들 이런 그러한 것이 모두 좋을 때만 섬긴다면 그 섬김은 주님이 섬김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좋은 조건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출생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산파도 없었고 좋은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상황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52장 1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하여 보였다고 주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제가 한번 아시아에 갔었을 텐데요. 내가 아는 그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몇몇 형제님들이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들이 많은 문제를 말했습니다.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그 힘든 조건들을 많이 나열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상황을 바꿀 수는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말아야 할까요? 예. 그들은 내가 대답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섬기지 말아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내 답에 너무 기이하게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내 대답은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삶이 좋은 환경이 아니고 많은 억압과 또 환란과 그러한 상황이 가운데 그분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오직 좋은 조건에서만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종의 삶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님도 배우셔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상황, 많은 억압, 모든 그런 그 핍박, 또 반대자들, 이런 그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분을 훈련시켜야만 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상황이 이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랜 해를 더할수록 우리가 또한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참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떤 조건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을 신뢰하고, 이사야도 좋은 조건 하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이사야의 신발을 신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사야의 신발은 내 신발 문수보다 한수 높은 것 같습니다. 그는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많은 원수들이 그 사이에 둘러싸여 있음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숭실하게 섬겼습니다. 우리가 이면을 우리도 한면 한면 배워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실 것은 주님은 결과적으로는 그분의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들이 그 입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그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하던 것을 그들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십시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앞에 모두 그분의 신뢰하는 자들 앞에 발 아래 두게 되실 것입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있든지 그러한 자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 모든 것 맡깁시다. 이사야서 53장 보겠습니다. 53장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우리 말을 듣는 사람이 없다고 지속해서 섬겨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만둘까요? 우리는 우리를 듣는 사람이 없다면 더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의 전하는 것을 들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점에서 벌써 우리 주님의 섬김이 많이 단순하지 못하고 어려웠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섬겨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그를 믿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형제조차도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러한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을 받아들이는 작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남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그들을 찾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고 준비한 자를 모실 것입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결 같고 빠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이 땅에 이러한 씨앗을 당신은 심기를 원하십니까? 마른 땅에 연한 줄기 같은 여러분은 여기에 이제 농사일을 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너는 당신은 그 씨앗을 어디에 하늘에 그 씨앗을 어디에 심으시겠습니까? 물론 좋은 땅에 심고 싶다고. 이러한 좋은 땅을 어디서 찾을 수 있으십니까? 물론 좋은 땅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선택하지 않으시고 물론 좋은 땅이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아버지께서 그 땅을 고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그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의 여지 없이 그는 가난한 부모 집에서 그 목수 일을 하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이러한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 것이 정상일까요? 이 메마른 땅에서요? 저 같았으면 아마 다른 것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메마른 땅에 좋은 배경을 갖지 않는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좋습니다. 우리는 참 우리 상태는 좋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를 믿어보십시오. 좋은 상황에서는 주님을 믿는 것이 더 힘들 것입니다. 우리에 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주위가 어렵고 힘들면 그때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편안하고 좋은 환경이라면 아무런 부족이 없다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소녀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상황이 너무 좋으면 우리는 좋은 섬김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것들의 습관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메마른 땅 어려운 가운데서 자라서 모든 것을 상황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거기에서 성장하심을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잘한 자들인데 너무 편하게 어려움 없이 그래서 필요한 것 없이 부모들이 다 모든 것을 제공하는 가운데서 너 그렇지 않니? 이것이 좋은 조건입니까? 물론 사람의 눈에는 참 좋은 조건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데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필리핀에서 보았습니다. 그 1세대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힘들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 것을 이뤄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에서 그들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잘 그 유능한 부모들에게서 기업으로 받았기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세대에서는 그 모든 것을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3세대에서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려면 우리는 편안한 것을 찾지 않아야 합니다. 좋은 상황, 좋은 환경을 우리가 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 모인 것은 이 레스토랑 좋죠?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죠? 이 사람들은 우리들을 터벼놓으라. 그 습관 버릇을 이렇게 편하게 드렸다고. 우리는 이곳에 먹는 것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주님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처음 방콕 컨퍼런스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많은 음식을 준비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들은 잘 먹으려고 이곳에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특별히 자매들이 이 좋은 음식을 만들려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주님께 갇혀 교제하기를 그보다는 밑에서 음식 만드냐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 아내가 이것을 증거합니다. 이제 그 후부터는 그들이 조금씩 음식 준비하는데 시간을 절약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려고 이곳에 왔으면 우리는 다른 요소들의 이러한 기회를 뺏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카톡을 하나나 먹고 뭐 그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날 그 우리의 편안함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편안합니다.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굶을 수도 없습니다. 금식할 수도 없습니다. 금식은 고하간에 우리는 삼시세끼 넘치는 음식을 취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이 점도 조금 배워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맨 마른 땅에서 마른 줄기같이 살아나셨습니다. 옥토같이 풍부한 곳에서 자라지 않으시고 아주 메마른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자라나셨습니다. 오늘날 이 넘치는 풍요 가운데서 우리 또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연습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위 환경은 중요합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이 점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들에게 어떤 외관상인 것으로 인상을 주려고 합니다. 많은 그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많은 그 서로 교제하는 것, 찬양대,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큰 감명의 인상을 남기려고 하는, 그리고 집에서 가운데 제가 언젠가 한번 제가 본 그 좋은 교회에 그런 것을 그 교회 안는 가운데에 분수가 있고 분수가 멋있게 그리고 불빛이 휘황찬란하게 나오는 그런 예배당을 그런 물론 그런 예배당에는 매번 천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하루에 세 번씩 세 시간씩 이렇게 또 그뿐 아니라 아주 웅장한 오르겐이 몇몇 밀리온에 당한 억에 당하는 그런 비싼 오르간이 있고 그리고 그 캐드릭 그 룸의 그것을 다시 조절하고 이렇게 조율하는데 1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가면서 그러한 예배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게 일하셨습니다. 외관상인 것으로 주님은 사람을 당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영으로 오직 그분의 진리로 오직 그분의 훌륭한 생명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관계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이끌려고 모으려고 합니다. 모든 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외관상인 그런 것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많은 방법을 요소를 사용했습니다. 했습니까? 아니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길을 여러분이 다른 것들을 사용한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호감을 사고 이끌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한 다리는 세상에 두고 한 다리는 교회 두고 그래서 주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영의 굶주림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예배실에 와서 그냥 그곳에서 예배 보고 집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영 안에서 진리로 주님의 그 속성으로 그를 주님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지 않고 많은 인간적인 요소로 사람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방법으로 주님을 믿음에 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유명한 복음 전파들이 있죠. 그들은 많은 외관상으로 웅장하고 호감 가는 그러한 방법들을 갖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믿으면 부자 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주님을 믿으면 너는 부자가 된다. 너가 주님께 100달러를 드리면 당신은 1000달러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1000달러를 하나님께 드리면 10000달러를 당신은 하나님께 얻을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100달러만 투자하면 1000달러를 버는데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참으로 오늘날 이러한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25만이라는 많은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25만 명의 교인.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싱가포르에서 그 중에 6명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것이 그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신문에 크게 대문짝만하게 나게 났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돕기 위해서 어떤 그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사용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버리움을 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다른 길을로 섬기셨습니다. 3절 외관상으로는 그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종이 돼서 따르게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는 그런 방법도 택할 수 있었겠지만 주님은 이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되려고 배우려고 하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에게 이끌으시기를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다른 길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오라오라 하고 그들의 방법을 사용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결과적으로는 열두 제자만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죠.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 베드로는 주님이 가장 효력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열두 제자 외에는 모두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 여기에 주님은 멸시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리움을 받았다고. 간구와 많은 질고를 나는 고난받는데 연습이 되어 있지 못하는데 조금밖에는 안 되어 있는데 주님은 이 간구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내가 당신의 종인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이렇게 주님께 원망합니다. 우리는 고난받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고난에 익숙해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 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고대합니까? 고통 없이 모든 사람에게 환호받고 우리를 인정하고 이런 것을 기대하십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는 다른 사람들이지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멸시하는 것입니까? 멸시받는 것을.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면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흥분합니까? 참으로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주님께 이러한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면 받을수록 특별히 그분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으면 그분의 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진리 때문에 우리가 멸시를 받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 그 멸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의 진리 때문에 주님의 목적 때문에 멸시를 받는다면 이것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53장에 나열된 이러한 모든 주님이 겪으신 단어들을 귀중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사람들이 당신의 얼굴을 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멸시를 당하시며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체험한 이러한 그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것은 주님이 겪으신 것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은 주님의 있던 이 자세, 우리 또한 이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하고 거짓 증거를 하더라도 놀라지 말고 거기에 대항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비웃더라도 우리에게 무슨 말을 우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내쳐두십시오. 우리는 오직 이 주님께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나를 인정하자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당신은 생각할 때 내 생각이 옳다, 내 아이디어가 더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그 작은 또 같은 길을 가는 형제들 사이에서도 거부당한 나의 의견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런 속에서 우리는 반응이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운한 반응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성도가 당신에 대해서 무엇을 지적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참으로 이러한 종이 되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체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멸시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몇몇 사람이 당신을 무시했습니까? 주님은 이러한 체험도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해 동안 큰 모임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냥 잃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제가 한번 워싱턴 그 DC에서 비행장에서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형제가 저를 내 뒤에서 불렀습니다. 누가 내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기 존서라고 불러서 누군가 하고 누가 나를 알지? 하고 뒤돌아보았습니다. 그 어느 지역에 오스턴 동쪽에 있던 어떤 그 거기에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만난 게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형제님. 그럴 때 그 형제가 두 걸음이나 뒷걸음 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나에게 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미워했을까요? 저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그 형제와 몇 마디 나눴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형제의 그런 반은 저와 악수하기를 거부하는 그뿐 아니라 그 당시 많이 친하고 알았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저는 많이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을 마음 상해해야 할까요? 미워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종인 훌륭한 이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입니다. 그때 주님 당신을 취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인성을 당신이 어떻게 이 땅에서 섬겨주셨는지 어떤 종의 삶을 사셨는지 이것을 제 것으로 삼기 원합니다 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분의 섬김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배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그러한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요하네스를 통하여 이들도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그들은 참 쓰레기 같은 취급을 당하였지만 그리스도에게서 주님 하나님 섬김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 이러한 종이 어떠한 구원을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참으로 우리의 질고를 그분이 어떻게 특별히 우리의 병을 그가 어떻게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남의 질병을 우리가 대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러한 고난에 익숙한 분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안 좋은 환경에서 매년 해마다 이러한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사도로 바울도 말했습니다. 너희는 서로의 짐을 나눠지라고 남에게 짐을 맡기라고 하지 않고 남의 짐을 서로에게 짐을 나눠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짐지기 싫어서 그저 남에게만 맡기는 자가 돼서는 우리 스스로는 짊어지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질고를 짊어지고 이 모든 것은 그리고 참 종이 되는 종의 삶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그 주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그런다라고 생각했었죠.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것을 각오해야 해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해받을 수 있다는 각오가 돼 있어야 합니다. 5절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매 맞으셨습니다. 장로가 되는 거 또 어느 모양이든지 교회 안에서 주님의 그 종으로서 어떤 책임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허물을 뒤집어 쓰는 것, 허물을 담당하는 것,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들이 무슨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손가락질 합니다. 그죠? 너 왜 그런 일을 했어? 라고 손가락질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된 이유가 내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생명을 많이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영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형제가 잘못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이유가 나한테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 강의에서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여기 이제 교수분이 계시거든요. 강의를 듣고도 하나도 배우지 못했다면 학생 잘못입니까? 가르친 교수 잘못입니까? 우리가 교수가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또 교수는 생각할 때 이상한 학생 이라고 잘못된 학생이라고 막 서로 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아무에게도 죄를 책망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본인이 담당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이러한 소견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저에게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남의 죄를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의 연약함을 내 것으로 감당하려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가장 세상에 도움일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내 형제의 연약함을 제 것으로 맡겠습니다. 이것이 최상의 기도일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니엘은 그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까지 포함 우리의 죄라고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모든 그 문제 이것들이 그 백성들과 함께 그 다니엘 자신도 그 속에 같이 잘못한 사람 중에 자신을 합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섬김을 오늘날 보기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날 이러한 종들을 일깨우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섬기는 섬김을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주님은 기꺼이 우리들의 허물을 자신이 감당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려는 그 종을 종의 위치를 가지려 하면 그분이 겪은 만큼이 아니래도 우리는 그러한 자세 주님은 그 목숨 그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 같이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인도자의 그 입장에서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3일의 여유를 주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당신의 의견을 바꾸지 못하면 또 3일 더 가둬놓고 그래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너는 내 길로 가라고 우리는 주님을 이런 식으로 섬깁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의 목숨을 형제들을 위해서 내려놓는데 결심이 서 있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이름으로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 되길 원합니까? 나도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랬나봐요. 형제가 그랬더니 너뿐 아니라 나도 생각해봐야지.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그 수준에 우리는 너무너무 미달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그분의 그 수준에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또한 유대인도 자기의 골육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 골육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서 끊어지더라도 그들을 구원하고 싶다고 그들의 구원에 그러한 갈망을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유대 자기 백성을 이토록 사랑해서 그들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자신이 받을 각오하며 그들의 구원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질 수 있었다면 우리 또한 조금은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신실히 주님을 섬기기가 지중성 없습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도다. 여기 5절.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니노라. 이렇게 장로들은 이러한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 섬기는 종들은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자는 이러한 선한 목자의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모든 그 죄의 벌이 그분에게 감당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뿐 아니라 고침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오직 용서만 받은 이것도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은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용서만 받고 고침을 받지 못하면 내일 똑같은 잘못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고침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당신이 의사에게 가시면 의사에게 제 팔을 여기에 이렇게 고통이 있어요. 의사가 아 상관없어 내가 용서할게 집에 가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이 질병의 근원을 치료하시길 원합니다. 이 병균이 있으면 고쳐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잘못을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그 상함을 인하여 우리가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갈따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로 모두 치우쳐 갔습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오늘날 상황을 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들이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그분의 길을 찾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알아 하는 어리석은 어쩌면 당신의 그분의 길을 현재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속하여 나가십니다. 주님이 계속 다른 길로 가신다면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려 하며 우리가 따르려는 양은 살아있는 양입니다. 그 양은 그가 가기 원하는 대로 가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본 것이 그분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또한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지에 불명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가서를 아시죠? 여러분들 마음에 아직 그 아가서가 남아 있으십니까? 술라미가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만났는데 또 다음 순간 또 그를 잃어버려서 그 술라미는 사랑하는 자를 지속하여 찾아 야 했었습니다. 어디로 가셨을까? 그래서 자꾸 더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랑하는 자를 꼭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랑하는 자는 그 술라미를 떠나는 이렇게 우리의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는 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하여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오늘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당신이 당신의 자신의 길을 간다면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불순종은 죄입니다. 그분을 당신은 그분을 따르려고 하지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분을 따라야 하는데 내 자신의 길은 항상 불순종의 길이고 또 파멸하는 길입니다. 오직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길은 한 길이며 그것은 협착한 길입니다. 그 외에 어떤 길이든지 다른 길은 파멸의 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죄인은 항상 자기 자신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죄인의 속성입니다. 항상 죄의 문제가 우리 자신의 길로 가려놓고 하는 것이 죄의 문제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왜 그분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길을 나에게 합당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길을 안 가려고 이 자신의 길은 내 죄된 이런 죄의 속성에서 나오는 불순종인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것, 믿지 못하는 것. 거기에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 그는 멸시를 당했어도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 또한 참으로 억울할 때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또 사람들이 우리의 길을 인정하지 않고 안으려 할 때 우리는 많은 것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입을 닫지 못합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 점을 모든 성기려는 자들은 이 점을 배워야 합니다. 이 대목을 여러분 마음에 기록하십시오. 그는 곤욕을 당하여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쉽지 않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이 대목에 두껍게 줄을 그으십시오. 우리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입은 열지 않지만 내 마음에서 이것이 막 용솟음 치고 참냐고 억누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입은 열지 않는데 내 속에 입은 용솟음 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속에서 불불 끓으면 언젠가는 입으로 나오게 된다 그랬더니 언젠가 나오겠지.
So was, das gibt's doch
nicht. 예를 들어서 그 자매가 이제 그 성도들과 있었던 어떤 일로 마음이 상해서 말은 안 했는데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다면 결국 집에 가면 적어도 남편한테는 토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당신을 얻기 원합니다. 당신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 상황에서 당신을 얻기 원합니다. 당신의 인성을 얻기 원합니다라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얻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입을 열지 않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닐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당신과 같은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나요? 이러한 삶의 섬김, 이것은 오직 우리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종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배웠습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과 함께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꼭 죄인 같은 심판을 우리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비등한 이런 것을 우리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저는 그 점을 주님께 지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억울함을 당할 때 주님께 이 특권을 배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운다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할 것이며 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주님은 이러한 과정을 거칠을 겪는 것이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위하여 하셨기 때문에 밝힐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사함의 사역을 이루신 후에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버지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임무는 모든 죄의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오해를 하든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해명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해명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옳은 것을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님,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하나님 없는 자와 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의 묘실이 무덤이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렇게 다 이것이 미리 계획된 가운데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은 없어졌다. 우리에게도 아 이제는 이제 축복은 있고 교회는 없어졌다. 다 잃어버린 것 같지. 장래가 없다. 이런 희망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갔지만 그러나 주님의 묘실은 부잡게 되었습니다. 좋은 무덤을 주님이 주님의 무덤에 붙이셨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지금 읽은 건 9절이었습니다. 그가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염려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이십니다. 모든 것에 이 섬기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모든 신실한 종의 책임은 하나님 아버지가 지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하나님의 종인 그의 아들도 신실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가 어디에 묻힐 것조차 그는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여기에 예언된 대로 부자의 묘실에 붙이지 않았습니까? 부자 그 요셉의 파놓은 새 무덤에 묻히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10절 그에게는 괴사도 없으시고 그의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우리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에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디에 써 있냐고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에 그 첫 열매들의 무늬들은 그 입에 괴사가 없었다, 거짓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에게 입술에 괴사가 없으셨듯이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갖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의 영으로 우리가 연습하고 할 때 우리 또한 그분 우리의 그 타락한 우리 자연 이름으로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어린아이들에서 보면 죄인의 어떤 그런 속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도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보고 이건 네가 했어? 이러면 아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가 해놓고 내가 이 사탕 먹었어? 그러면 아이들은 아니요 합니다. 입에 그 사탕이 입에 있는데도 입에 사탕을 물고 아니? 라고 합니다. 대답합니다. 이것이 자연인의 속성입니다.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그분의 인성이 그분이 우리를 연습시켜서 우리를 모든 죄의 속성을 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속죄의 제물이 된 것이 우리에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하네스가 요한 1서 2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쓴 것은 너희도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썼다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주님의 빛을 통하여, 주님과 이 빛 가운데서 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가운데서 감추지 않고 주님께 고백함으로써, 자백함으로써 이러한 주님의 생명이 또한, 그리고 요한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죄를 지은 자는 너희를 위하여 대변하는 주님이 계시니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는 의로운 그가 계시니 예수는 우리의 의로운 대언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저 사람한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14장에 써있는 14만 4천의 그 첫 열매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분으로 변화된 자들은 그 이외에 괴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읽어야 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그죠? 아, 읽고 훌륭해, 우리를 구원자가 이렇게 훌륭해 이렇게 감탄한 것은 아니라 우리 또한 이분에게 배워서 그분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그 복음서를 한 자매가 읽었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도 나 있는 곳에 있으리라 한 그 요한복음.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섬기면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 하나님은 그저 독자 하나들만, 그저 종 하나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아들들을 원하시고 많은 신실한 종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어떤 식으로든 이런저런 식의 섬김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가 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섬긴 것 같이 그런 섬김의 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사랑하고 주님이 많이 고난을 받으셨네, 우리가 그것을 감탄하고 하는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분과 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분이 가신 길을 가야 배우게 하기 위하여 기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그분은 유일한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유일한 본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니요 주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소서. 아, 주님, 당신이 이러한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우리 또한 당신을 닮아 이러한 본을 보이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신실한 종들을 얻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어떻게 섬기심을 이사야서 53장에 기록하신 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당신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연습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섬기는 자